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 전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 조선에서는 새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다시 조선의 21번째 임금 영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영조는 신하들이 편을 갈라 자신들의 권력 욕만 추구하는 상황이 왕권을 약하게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이러한 붕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강력한 탕평책을 펼쳤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조 이전의 임금들은 붕당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거기에 휘말려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랬었죠. 이렇게 신하들이 당파를 나누어 대립하는 양상을 띤 붕당 정치는 조선의 14번째 임금 선조 때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져서 조선의 19번째 임금 숙종 때 당파 간 대립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어요.
네, 사실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특정 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임금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나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러한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나타나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랬죠. 신하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집권욕, 권력욕에 집착을 했고 그 결과 당파 간 갈등만 심해져서 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띄었잖아요. 그래서 정작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야 할 임금과 신하가 그러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죠.
네. 하지만 영조는 이전의 임금들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붕당 간 대립을 완화했고 전국의 안정을 꾀했어요.
이렇게 전국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신하와 임금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백성들을 위해 영조가 펼친 정책들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영조는 조선의 임금들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조는 85살까지 살았고 무려 52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당시 임금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대로 기억을 하면 85살이면 정말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탕평책 덕분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도 했고 이렇게 왕위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영조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영조시대에 행해졌던 여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역법의 실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균역은 한자어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역을 골고루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은 무엇을 가리키죠?
역은 노동력의 역을 말해요.
네.
이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 가지 세금 중 하나예요. 조선에서는 토지세, 특산물세, 노동력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신하들을 포함한 백성들은 토지에서 나는 곡식의 일부, 지역의 특산물, 노동력을 나라에 바쳐야 했거든요.
이 중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 제도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대동법 이전에 공납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도의 폐단이 정말 심했어요. 예를 들어 임금이 가구별로 두 개의 특산물을 바치라고 전국적으로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각 지방을 담당하는 관리인이 가구별로 네 개의 특산물을 바치라고 전달하고 자신이 두 개를 횡령하는 시기였거든요.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조선의 15번째 임금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이는 쌀로 세금을 내는 제도로 이렇게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 땅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은 늘고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조미래 방송원님께서 대동법 그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왕은 뭐 두 개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중간 다리가 네 개를 뿔고 가지고 두 개를 본인이 횡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현실하고 너무도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제 중간다리라고 간부들이 꼭대기에서 중앙당에서 지시를 내리면 주민 부담을 한 개만 내려면 중간에서 1.5배나 2배를 뿔고 갖고 주민들이 부담을 엄청 증가시키고 그 가운데서 남는 이득금을 중간다리 간부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옛날에 있던 이런 제도의 폐단하고 너무도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전에 우리가 대동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영조가 실시한 세금 제도의 개혁은 균역법이고 이는 세 가지 세금 중 노동역, 다시 말해서 역과 관련된 거겠네요.
네. 이 역에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요역과 군역인데요. 먼저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료로 징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국가가 실시하는 토목공사에 백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일수 동안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조가 개혁한 것은 역 중에서도 요역이 아니라 군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군역은 이제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가야 하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1년에 두 필의 옷감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어갔고 이를 군포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백성들이 2중, 3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지방관리들의 수작으로 가족 중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군포,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해당하는 군포, 도망간 이웃이나 친척에게 해당하는 군포까지 백성들에게 내게 했거든요.
도망간 농민의 군포를 이웃이 부담하게 했고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고 또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군포를 거두고 갔다는 거네요. 이는 원래 법과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이 군역 관련 세금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의 농락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처럼 군역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영조는 옷감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이렇게 해서 줄어든 세금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균역법의 실시 외에도 영조는 가혹한 형벌을 금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는 압술형과 낙형이라는 형벌을 금했는데요. 압술형이란 도자기 파편 위에 죄인을 무릎 꿇게 하고 그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리는 형벌이고 낙형은 죄인의 맨살에 뜨겁게 달군 쇳덩이를 올리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영조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를 금하게 되었어요. 또한 영조는 새로운 법전인 속대전을 편찬해서 세상사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수정하기도 했어요.
결국 영조는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개혁들을 많이 시행했던 것 같아요.
네, 영조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린 시절 경험도 한몫했을 거예요. 사실 영조는 왕의 후계자로 지목되지 않았고 왕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궁궐 밖으로 자주 나갔었는데 그때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경험만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모가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저 달빛 아래 너와 나 이토록 가까운데 손에 닿을 듯 눈에 볼 듯 더 아련한데 나 얼마나 더 살아야 널 다시 불러볼까.
조성모의 바람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전의 어느 왕들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퍼나가 조선시대 몇 안 되는 성군 중 하나로 오늘까지도 평가받고 있는 영조에게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네. 영조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바로 사도세자인데요. 방송원님은 사도세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게 아니라 영화를 봤습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 사도세자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고 주인공을 했는데 그 나무틀 같은 안에서 거기서 안에서 죽었잖아요. 벌을 받아서.
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세자로 남았던 그런 예,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사도세자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방송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거든요.
뒤주라고 하면 우리가 곡식을 담아두는 나무로 만든 작은 귀가 아닌가요?
네.
아버지 명의로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서 죽음을 당했다니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영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효장세자는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영조가 42살이 되었을 때 느지막히 얻은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였어요.
당시에는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정말 귀중한 누뚱이 아들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영조는 바로 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했어요.
네.
사도세자는 어릴 때 분명 총명해서 아버지 영조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으며 컸어요. 그런데 점차 커갈수록 사도세자에게 무인의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인이라는 거는 학문보다는 무술 쪽에 조금 더 흥미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문과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엄격한 아버지 영조는 그러한 아들 사도세자를 꾸짖었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사도세자가 왕세자이긴 하지만 무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 둘의 관계는 갈수록 더 악화되었어요. 이렇게 사도세자가 유학 공부보다는 무술 쪽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영조는 그래도 사도세자를 믿고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대리청정이란 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것을 뜻해요. 이 대리청정은 어쩌면 세자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잘 처리하면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임금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영조는 대리청정 중에 세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의 정치적 의견에 불만을 가졌고 왕으로서의 그의 능력도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사도세자는 결국은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세자한테 이런 일을 시켰으니 자연히 이제 왕의 눈에 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리청정으로 이 둘의 관계가 더욱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러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만은 당시 선입파동 혹은 양위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예전에 선위파동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이란 왕이 살아있을 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죠?
네. 이 선위파동은 일종의 협박 같은 거예요. 왕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거나 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신하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즉, 왕이 실제로 선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모두가 알면서도 세자와 신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선의를 만류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임금은 마지못하는 척하며 그 선의 명령을 거둬야 했고요.
영조가 여러 차례 선의 파동을 일으킨 것은 사도세자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한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그의 정치적 성향도 잘 드러났는데요. 그는 소론에 가까운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송원님, 나주 벽서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하죠. 소론 측에서 왕으로서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나라를 비방한 글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사도세자는 이 사건에서 소론을 옹호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쳤어요. 그는 소론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노론 측의 주장을 모두 거부했거든요.
나주 벽서 사건은 결국 일부 소론 측에서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세자가 소론의 편을 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 영조의 하를 불러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사도세자는 이렇게 대리청정 중에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영조와도 갈등을 겪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영조는 노론 세력의 지지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탕평책을 펼치긴 했지만 어쨌든 영조 역시 노론에 대해 조금은 우호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영조와 사도세자는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보통 세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왕실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세자는 병을 핑계로 삼아 아버지 영조를 찾아뵙지도 않았고 아버지 영조 역시 아들 사도세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세자의 정신병적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두려워하여 늘 위축되어 있고 영조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극도로 긴장한 탓에 기절도 자주 하고 가슴이 막히고 뛰는 증세도 있었다고 해요. 또한 사도세자는 의대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는 옷 입기를 싫어하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영조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서 옷을 입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결국은 아버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늘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꾸짖기만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거예요. 이러한 정신병은 그런데 점점 심해졌고 그래서 사도세자는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온갖 괴상한 행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때때로 미쳐서 궁녀와 내시를 죽이기도 하고 이후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노론 측은 사도세자의 그러한 비행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고 영조 역시 사도세자에게 끝없이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를 왕세자 자리에서 폐하고 자결을 명했어요. 하지만 사도세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영조는 한여름에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세자가 죽었고 이를 왕실의 가장 비참한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이라고 해요.
정말 듣다 보니 안타깝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점차 서로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네. 사실 한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뒤주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세자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슬픔에 빠졌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도세자가 성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아내나 자식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사도세자의 아내는 혜경궁 홍씨인데요.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혜경궁 홍씨는 이 이모화변, 이 사건을 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한중록이라고 하는데 그 책 안에 이 비극한 현장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묘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사도세자의 부인이 그 당시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이제 사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내 외에도 아까 방송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세자의 아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들이 바로 영조의 뒤를 이어 훗날 정조 임금이 되는데요. 당시 정조는 11살이었고 그는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영조에게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어요.
사도세자에게 아들이 있었네요. 할아버지 명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힌 것을 똑똑히 목격한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처럼 공부를 좋아하고 굉장히 총명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밖에 나갈 때면 항상 손자를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 영조는 세자가 죽어도 세손이 자신의 뒤를 이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그렇죠.
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이유는 정말 복합적일 거예요. 성격 차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 극심한 정신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위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아버지가 죽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아들, 정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프게도 다가왔지만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세자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아버지가 승인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런 정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들려주셔서 조미래 방송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